더 살펴보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15일 뉴욕 이코노믹 클럽과의 대담 행사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폼페이오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다음 이야기 계속하죠.
Could.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대선 전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추측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7월이라며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전을 이룰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최상의 방안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것,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미북 정상회담이 3차 회담이 이루어지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인지 우선 최 기자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 그 미국과 북한에서는 그 미북 대화 또는 미북 그 3차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신호, 언급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에는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이 된다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자 이제 북한이 10일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이 그 담화를 내고 비핵화를 하려면 미국이 그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 즉 많은 것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뒤로 나온 것이 이제 지금 들으신 그 얘기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발언인데요. 폼페오 국무장관이 15일 그한 행사에서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많은 추측이 있었지만 지금 이미 7월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으로는 힘들 것 같다. 그렇지만 진전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최상의 방안은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적절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발언을 보면 그 폼페이오 장관이 그 앞서 나온 그 북한의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이제 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물밑에서 미국과 북한이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이 문제를 이제 논의, 일종의 그 타진을 해봤던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아마 북한이 계속해서 기존 입장, 그러니까 무언가가 되려면은 제재 해제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아마 밝히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비회담이나 접촉에서 무슨 얘기가 잘 굴러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폼페이오 장관은 내가 이제 실무 차원 그 고위층으로서 일단 이 문제를 타진해 봤는데 별 그렇게 진전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꼭 성사가 되려면 미북 3차 회담 정상이 되려면 이제 남은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 서로 소통을 하고 연락을 해서 추진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은 또 공개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미북 간에 어떤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기자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북한과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날 대담 행사에서 미국과 북한이 최근에 조용한 것 같은데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기를 바라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논의가 더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그더 있는 그 북한과의 접촉,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6월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광범위한 목표들을 제시했다면서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과 협력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머지않아서 고위급 회담을 할수 있길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진전을 기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북한 양측은 지난해 10월 스톡홀름에서 실무 협상을 연 것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접촉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른 채널들도 모두 막힌 상태고요.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채널로 최소한의 소통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런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국과 북한이 그보다는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 드러나지 않은 물밑에서는 더 다양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밝히려 한 것 같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은 머지않아 고위급 회담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참여하는 미국 회담을 말하는 걸까요?
일단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현재 그 미국과 북한 관계에서 이제 그 얘기되고 있는 회의, 그 협의체가 이제 세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그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런 그 미북 정상회담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고위급 회담입니다. 영어로 그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는 시니어 디스커션 이렇게 불렀는데요. 네. 고위급 회담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미북 실무회담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이죠. 그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스티븐 비건 부장관하고 북한의 이제 김명길 대사가 만난 게 이제 실무회담이 있는데요.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것이 이제 고위급 회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고위급 회담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늦기 전에 여는 것이 이제 좋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전후 맥락을 좀 보면 미국과 북한이 그 고위급 회담을 열어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은지 그 의지 또 정상회담을 하려면 어떤 이제 합의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조건을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그 의도로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제 비핵화를 원하고 있고 북한은 그 제재 해제 또 김여정 그 제1부 부장 말대로 불가역적인 그 조치 이런 것을 이제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상회담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덜렁 갈 수가 없고요. 미국 양측의 이제 고위급 인사가 만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경제 제재 완화와 비핵화 이 두 가지를 하나의 방안으로 절충할 수 있는지 또 양국이 모두 만족할 만한 어떤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이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고위급이라면은 지금 떠오르는 인물이 이제 미국에서는 두 명입니다. 하나는 아까 입장을 밝힌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있고요. 예. 그리고 스티븐 비건 이제 부장관이 유력하고요. 북한에서 이제 꼽아 보면은 이성권 이제 외무상이 있고요. 또 네. 김여정 그 제1부 부장 그리고 그동안 활약해왔던 김영철 이제 부위원장이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실제로 이제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인터넷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네, 일단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어떤 엇갈린 신호를 보냈다는 건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엇갈린 신호가 김여정이 지난 10일 내놓은 담화 내용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김여정은 당시 담화에서 북한과 미국의 순회회담이 불필요하며 우리에게도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하지만 두 순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다 이렇게 말해서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엇갈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런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미국 대선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북한은 엇갈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미북이 합의한 결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만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북한은 현 시점에서 잠재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에 관여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마음을 바꾸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관여해서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만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뭐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폼페이오 장관인지 얘기하는 그 실질적 진전, 뭐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실질적 진전이 보장돼야만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한 건데요. 아, 이것은 일단 그 비핵화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지금 북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목표가 이제 북한의 비핵화니까요. 아, 비핵화라는 것은 별 이견이 없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구체적으로 이 비핵화가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거는 둘러싸고 여러 관측이나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아, 아시겠지만 미국은 지난해 2월 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볼튼 보좌관의 그 주장대로 핵 미사일을 비롯한 모든 이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이제 폐기를 주장했지만 회담이 이제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또 10월에는 스톡홀름에서 이제 실무회담을 열었는데요. 당시 그 스티븐 비건 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하노이 때보다는 좀 완화된 단계적인 비핵화 방안을 제시한 걸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이제 그 회담은 이제 결렬되고 말았는데요. 따라서 이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손에 어떤 것을 쥐고 있는지 어떤 것을 목표로 갖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미국이 아직 이거에 대해서 밝힌 적은 없죠. 그렇긴 하지만 워싱턴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1차로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 폐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들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핵시설이 저희가 쉽게 그냥 북한 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영변에 이제만 해도 이제 건물이 거의 300여 개나 되고요. 또 하나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시설 말고 플루토늄 말고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고요. 우라늄 농축도 노출된 것이 있고 비밀리에 감추어둔 또 비밀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고 또 하나는 핵 문제 외에도 그 핵시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또 생화학 무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말이 지금 대량 살상 무기 폐기지 이것이 하기가 상당히 방대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그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과 북한은 항상 이제 서로들 합의를 깬 적이 많기 때문에 서로 그 양측을 항상 의구심을 갖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창하게 지난번 하노이처럼 거창한 목표와 그런 것에 세워서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이번에는 영어로 얘기하면 스몰 딜, 작은 합의를 해서 작은 합의를 해서 1단계로 영변 핵시설을 검증 폐기하고 또 여기에 관련해서 미국은 단계적으로 시한으로 1년가량 예를 들어서 석탄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는 이런 하나의 작은 합의를 해서 1단계로 뭐 미국과 북한이 서로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양측이 1단계로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을 했다 그러면은 아, 미국과 북한이 서로들 이제 저쪽이 그 진정성이 있구나. 이걸 진심으로 비핵화라고 제재를 풀 용의가 있구나. 이런 것을 합의하고 그 이어서 2단계, 3단계로 가서 비핵화를 하자는 이렇게들 생각하는 그 전문가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그 미국이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지 또 이것이 이루어질지는 좀더 사태를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발언을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김여정 담화에 대한 사실상의 대답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김여정이 지난 10일에 발표한 담화를 보면 정상회담과 관련한 그 북한의 입장이 담긴 어떤 결정판 같은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김여정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하면서 올해에는 미북 정상회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또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서는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다라고 밝히면서 정상회담의 여지는 여전히 남겨뒀습니다. 김여정은 또 마지막으로 그 미국이 먼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미국과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폼페오 장관이 대답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폼페오 장관도 지금은 7월이고 해서 어떤 그 정상회담이 미국 대선 전에 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한 거고요. 또 정상회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 좀 전에 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한 어떤 그런 진전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또 하나 이제 밝힌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입장을 하면서 비핵화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들을 네. 밝히면서 그 미국의 입장을 나름대로 설명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이 벌써 이제 7월도 이제 중순을 넘어갔고 이제 8, 9, 10, 11 뭐 이제 4개월을 남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또 전문가들 같은 경우 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얘기도 또 많이 합니다. 자, 이 과연 미북 대화가 정말 재개가 될지 이 전망이 어떤지 최 기자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한 대목인데요. 이제 나눠서 좀 미북 대화 또 하나 이제 미북 정상회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폼페오 장관도 여지는 남겨놓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 두 수뇌부에 달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여정 제1부부장도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안 열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정상회담은 일단 좀 그 불투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것보다 다른 정상회담이 아닌 미북 대화, 고위급 회담 뭐 이거에 대해서는 그거 정상회담보다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예.
왜 그러냐면 폼페오 장관이 지금 들어보셨습니다만은 고위급 회담을 이건 사실상 이제 그 너무 늦기 전에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걸 확실히 그 의지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이제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맨 끝에 보면요.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미국의 독립기념일 DVD를 얻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DVD를 그냥 얻는 것이나 꼭 얻고 싶다 이런 얘기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독립기념일 DVD로 얻으려면은 미국 사람을 만나야죠. 미국
네.
관리를 만나서 이걸 얻고 싶다는 이런 하나의 의지를 보인 겁니다. 신호를 보낸 거죠. 따라서 또 하나는 북한도 지금 지난번에 공식으로 만난 것은 스톡홀름에서 만났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보관이 당시보다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진전된 것일 가능성이 많죠.
예.
따라서 미국이 어떤 그 보관 구상이 있는지는 만나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뭐 북한이 생각하는 것보다 참 못 미친다 이렇게 되면은 정상회담 안 한다 이러면 되는 거고요.
예.
이 정도면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그 절충 합의 이런 걸 해서 이제 정상회담으로 가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미북 회담은 정상회담보다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들 지금 하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미북 정상회담 또는 그 외 그 접촉에 대해서 폼페오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한연합훈련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됐던 미한연합훈련이 코로나 사태 등으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을 잠깐 들어보시죠.
한미는 코로나19 등 재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번 연합연습 시 전작권 전환을 위한 FOC 검증 평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을 들어보셨는데요.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과 한국은 그 연합사령부입니다. 한국과 미국군이 한 사령관의 그 통제를 받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그동안 예. 쭉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해왔는데요. 올 상반기에 하려던 훈련은 이제 코로나 사태도 있고 또 북한의 어떤 그 요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지난번에 상반기 연합훈련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연합훈련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반기로 이제 늦었는데요. 벌써 지금 7월이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제 8월에 그 미뤄졌던 연합훈련을 해야 되는 그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에이브람스 그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제 연합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요새 또 이제 미국에서 계속 주한미군 그 인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한국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여러 명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지금 주한미군에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당히 큰 문제고 또 새로 인원이 하고 또 양국 훈련을 하게 되면 양국군이 이제 그야말로 가까이 접촉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게 확산되면 이거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해라 이런 것이고 그 중에 하나 이제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한미연합훈련도 안 하는 것이 이것이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연합훈련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시겠지만 그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또 북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북 간의 대화 채널로 그 유도하는 것이 큰 정책적 목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 연합훈련 이것을 안 하거나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사실 연합훈련으로 쓰고 각각 지금 서로 다른 지금 생각, 이런 계산 이런 것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군의 최첨단 정찰기들이 요즘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 공군기지에 집결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전문가들은 영내 도발 징후에 대한 대응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일상적인 작전상 움직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에 특화된 대형 정찰기인 미 공군의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 또 8km 내지 12km 상공에서 지상기지와 병력, 장비 등의 움직임을 정밀 감시하는 E-8C 조인트 스타즈 정찰기, 또 미 공군이 두 대 보유하고 있는 RC-135U 컴뱃 센트 정찰기들이 주일 미군 공군기지에 집결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
일단 미 국방부 또 태평양 공군 등은 이 정찰 자산들의 일본 집결에 대해서 묻는 그 비호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찰 자산들은 조기 경보와 적의 잠재적 공격의 목표 또 지표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일단 한국 작전 구역 내 이들 자산들이 배치된다면 북한의 활동에 대한 조기 경보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정찰 자산 배치 이런 움직임들은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면서 동시에 미국이 북한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북한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점을 북한에 알리는 전략적 메시지일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왔고요. 예. 또 다른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서 행해지는 미군 정찰 자산의 일상적인 배치 활동이다. 이러면서 특정 목적을 단정짓기는 이르다 이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을 촉구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의 연설 잠깐 들어보시죠.
역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합니다.
네, 문 대통령이 촉구한 남북정상회담의 제도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제도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남북 정상 간의 그 합의된 내용을 거의 이제 법률에 준하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남북 간에는 이제 정상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합의 뭐 이런 것이 그 선언 이런 것을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예.
한국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대통령이 임기가 있어서 정권이 바뀌면은
예.
다음 정권이 이거를 잘 인정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 간의 그 합의 선언이 이제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위화무야 되고 이제 나중에는 사문화되는 그런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자신이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합의한 그 9.19 선언 또 4.27 합의 이런 것을 국회가 비준을 해서 이것을 좀 강력하게 제도화하자 이런 취지의 그 언급을 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네. 자,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 정착도 올해밖에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요.
예.
그중에 3년이 지났고 이제 2년 남았습니다. 하지만 또 내년이면 한국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는 올해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갈동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인데요. 분단 이후에 7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남북 간의 적대적 긴장과 전쟁 위협을 없애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한다는 구상입니다. 2017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예.
전문가들은 이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해서 종전 선언, 이어서 평화협정 체결, 마지막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이런 수순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또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첫 단계인 종전선언도 성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이 한국의 모든 대화 제의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한국을 비난하는 상황입니다.
예.
굉장히 문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상황인데요. 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의지를 이번에 거듭 밝힌 겁니다. 하지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촉진자, 중재자 이런 역할을 자임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펼쳤지만 지난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고 그 이후에 장기간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북한은 그 한국의 어떤 제안도 지금 수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상당히 그 회의적으로 보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자, 올해도 이제 뭐 절반이 지나갔는데요. 어쨌든 북한이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 국회회담과 남북관계 개선에 호응을 해올지 또 뭐 지금 한국의 국회의장이 남북 간의 의원들의 또 모임을 갖자고도 제안을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호응을 해 나올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남북 국회회담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그 한국의 국회의장 새로 국회의장이 됐죠. 박병석 한국 국회의장이
예.
17일 날 그 제헌절 그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그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북한의 그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의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의 국회하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직접 만나서 이게 이제 북한이 옛날에 얘기했던 연석 회의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예. 이걸 만나서 남북 간에 논의될 수 있는 모든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상호 그 안전 보장 또 공동 번영 또 이산가족 상봉 또 경제 협력 이런 문제를 이제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 북한에서는 뭐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그 전문가들은 국회의담이 여러 번 이제 그 제안을 했지만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연락사무소도 이제 폭파해버릴 정도로 상당히 그 관계가 안 좋고 또 하나는 북한이 한국보다는 지금 미국을 더 열심히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국회의담 이거 열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것이 열리려면은 미북 간의 어떤 뭐 비핵화든 뭐 회담이든 이런 것이 재개돼서 거기서 풀릴 때 남북 관계도 풀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 뉴스 중에는 일본 정부가 방위 백서를 편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저희 방위 백서는 국가 방위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는 이 공식 책자를 말하는 건데요. 일본 방위 백서가 북한이 핵탄두로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고 평가를 했다는데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위백서라는 건 한마디로 이제 북한 자신들의 그 방위 정책을 둘러싼 이제 환경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또 국가의 그 방위 그 정책을 이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그 일본에서는 그 북한이 상당히 중요한 그 국가적 안전보장 그 위협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상세하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에 띄는 대목은 이제 북한이 핵탄두로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그 얘기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 소형화를 달성을 하고 이를 갖다가 이제 그 탄도미사일에 실어서 이것을 일본을 공격할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소형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화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은 여러 번 했지만 그 핵탄두를 작게 만드는 소형화는 달성 못한 게 아닌가 그런 그 의구심이 많았는데 일본 그 방위백서는 다른 나라의 경우 또 북한의 기술 수준 이런 걸로 봤을 때 소형화를 달성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얘기는 운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대륙간 단도탄을 이제 확보하려면은 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 일단 그 대기권 재진입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일단 우주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제 대기권으로 들어오는데요. 거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그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열이 발생을 하고 이것을 이겨내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미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이번에 일본을 공격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한 걸로 봐서 북한이 이미 이 같은 기술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하나의 시사하는 그런 내용을 이번에 그 방위백서에 게재했습니다.
예, 일본 방위백서가 북한 내부의 권력 동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참 그 흥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권력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번 그 일본의 방위백서는 26쪽에 달하는 부분을 북한에 할애를 하고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런 부분뿐 아니라 북한 내부의 권력 동향 또 미북 관계 이런 그 관심사에 대해서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동향 관련해서는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빈번한 처형, 또 강등, 해임 등 이런 조치들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간부들이 많이 위축이 되는 그런 효과 때문에
네.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 결정 이런 것들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일본 방위백서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 행동에 뛰어들 가능성을 포함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의견이나 결정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불확실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북한에서 그 빈부격차 확대 또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 통제가 완화되고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고요.
예.
또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관심사인데 이것에 대한 그 확산 방지책으로 북한이 국경 통제를 시행했는데 이에 따른 그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또 미북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한연합훈련 실시를 이유로 핵과 탄도미사일 중단 공약을 지킬 근거가 사라졌다 이렇게 발언하는 등 현 시점에서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와 미사일 폐기 등의 구체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과 함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다크호스란 말을 아십니까? 다크호스를 직역하면 검정 말이란 뜻인데요. 원래 경마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경기나 선거 등에서 예상 밖의 강력한 경쟁 상대를 흔히 다크호스라고 부르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에 등장한 최초의 다크호스는 제11대 제임스 포크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임스 포크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국은 신이 주신 특권으로 대륙을 차지할 명백한 운명을 타고났다.
1845년에 미국 언론인 존 오설리반은 이 같은 문구가 담긴 논설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말로 보통 명백한 운명이라고 부르는 논리인데요. 오설리반은 미국이 서부로 계속 팽창해 나아가서 대륙 전체를 차지하는 건 미국의 명백한 운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수백만 미국 인구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서 신이 베풀어 주신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같은 명백한 운명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대통령이 바로 제임스 포크인데요. 포크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고 또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이뤘습니다.
나 제임스 포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열심히 일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지 석 달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났겠습니까? 내가 있을 때 백악관에 가스등을 설치했는데요. 왜 그랬겠습니까? 밤에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밤에도 일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아마 나만큼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간 대통령도 드물 겁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일반 국민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누구든지 백악관에 와서 이름을 대고 차례를 기다리면 나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테네시주 출신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 난 1795년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작은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10살 때 온 가족이 테네시로 이주했는데요. 그때부터 집안 형편이 비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꽤 큰 농장을 세우고 여러 노예를 거느릴 수 있게 됐죠.
네, 제임스 포크는 테네시로 이사간 뒤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장로교 학교를 거쳐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 진학했고요.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법률을 공부해서 법률가로 나섰는데요. 미국 아퀴나스 대학 역사학과 존 피네로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When he was working in his law job, he got a job with the state senate.
법률가로 활동하면서 주 의회 상원과 일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법이 어떻게 제정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의원들이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키는지, 또 어떻게 가로막는지 등을 관찰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민주당이 되는 정치인들 모임에 들어가게 되고요. 테네시주 의회 하원 의원 선거에 나가서 당선됐습니다.
포크는 주 하원 의원을 거쳐서 연방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는데요. 그러면서 앤드류 잭슨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1825년에 포크가 연방 하원에 나갔습니다. 몇 년 있다가 잭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사람들이 포크를 젊은 히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잭슨 대통령의 별명이 바로 나이 많은 히콜이었는데요. 히콜이 나무처럼 아주 단단하고 완고하다는 데서 나온 별명이었죠. 거기 빗대 포크를 젊은 히콜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1820년대 말과 1830년대 앤드루 잭슨 대통령의 개혁 정책을 포크가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이죠.
1844년 대통령 선거에서 위그당은 헨리 클레이를 후보로 지명했다.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는 마틴 벤 뷰런이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 벤 뷰런은 4년 전에 윌리엄 헨리 해리슨에게 패해서 재선에 실패한 일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선뜻 벤 뷰런을 후보로 지명할 수가 없었다. 이때 대안으로 등장한 후보가 바로 제임스 포크였다.
제임스 포크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자 위그당은 제임스 포크가 도대체 누구냐면서 공격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후보란 얘기였는데요. 하지만 포크는 이미 연방의회 하원의장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또 테네시 주지사까지 지냈는데요. 다만 주지사 재선에 실패하는 바람에 공직에서 잠시 물러나 있었던 겁니다.
멕시코 전쟁 당시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멕시코 전쟁이요. 1840년대 멕시코 전쟁 당시에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죠.
네, 거리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제임스 포크 대통령을 멕시코 전쟁과 연관지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멕시코 전쟁은 포크 대통령 재임 시절에 가장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19세기 중반 미국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서부를 개척하고 영토를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포크 대통령은 멕시코 북부 지역의 땅을 2천만 달러에 매수하겠다며 멕시코에 사절을 보냈다. 하지만 멕시코가 국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광대한 땅을 선뜻 내놓을 리는 없었다. 포크 대통령은 멕시코와 국경 분쟁이 벌어지던 텍사스에 리오그란데 강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켰고 멕시코가 미국 군대를 공격하자 연방의회에 전쟁 선포를 요청했다.
약 2년 동안에 걸친 멕시코와의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멕시코는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에 따라서 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에 해당하는 지역을 1,500만 달러에 미국에 넘겼습니다. 포크 대통령은 또 서북부 오레곤 지역을 둘러싼 영국과의 영토 분쟁도 해결했는데요. 다시 역사학자 존 피네로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영국과 미국이 당시 오레곤 지역이라고 불리던 곳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레곤 지역은 현재 미국의 오레곤주와 워싱턴주, 또 아이다호주와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해당하는 광대한 지역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지역을 모두 미국 영토로 만들길 바랬습니다. 선거 당시 포크는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하게 두었는데 결국에는 절반을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치르지 않고 영국과 협상을 통해서 이 지역을 나눌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1844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은 위도 54도 40분까지 오레곤 지역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정강을 내세웠습니다.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위도 54도 40분을 차지할 수 없다면 전쟁이다 라고까지 말했는데요. 하지만 포크는 영국과 전쟁을 벌이는 건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요. 다행히 영국도 같은 생각이어서 결국 영국과 미국은 협상을 통해서 1846년에 위도 49도의 국경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 아름다운 미국입니다. 바다에서 반짝이는 바다까지, 그러니까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미국의 광활한 영토를 의미하는 이 노래의 가사는 팽창주의를 내세웠던 제임스 포크 대통령 덕분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명백한 운명이라고 불리던 논리죠. 미국이 영토를 확장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포크는 대체로 이 논리를 지지했고요. 어쨌든 포크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영토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조사를 보면 캘리포니아주 경제 규모가 전 세계 8인가 9인가 그랬습니다. 웬만한 나라 경제 규모보다도 더 크니까요. 캘리포니아와 미국 서남부 영토를 획득한 건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크 대통령이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런 영토 확장이나 멕시코와의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노예 문제가 다시 불거질 걸 두려워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미주리주 대타협을 통해서 최소한 미주리주 아래주들은 노예 제도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위는 자유주로 한다고 타협했거든요. 하지만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얻게 되는 지역은 대부분 미주리 아래니까 포크가 노예주를 늘리려고 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실 멕시코 전쟁에서 획득한 영토에서 노예 제도를 허용한 곳은 없었지만요. 어쨌든 이 때문에 노예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졌고요. 멕시코 전쟁이 남북 전쟁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포크는 멕시코와의 전쟁과 영토 확장이 가져올 파장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1844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의 타협안으로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던 포크는 4년 동안만 대통령을 지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되면 네 가지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레곤을 둘러싼 영국과의 국경 분쟁 해결과 캘리포니아 획득, 연방정부 예금 개정 설립, 관세 인하 이 네 가지였는데 포크는 이 네 가지 약속을 모두 지켰습니다.
포크는 자유무역을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내렸고요. 보호관세가 부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부가 어느 정도 수입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관세만 부과하길 바랬던 겁니다. 포크는 또 독립적인 연방정부 재정을 설립했습니다. 이때 세운 제도가 20세기 초반까지 유지되다가 지금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의해서 대체됩니다.
아퀴네스 대학 역사학과 피네로 교수는 포크의 업적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포크는 매우 성공적인 대통령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취자들께서 기억해야 할 점이라면 제임스 포크는 최근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역대 가장 훌륭한 미국 대통령 5위 안에 들었다는 겁니다. 미합중국 영토를 엄청나게 늘렸다는 사실 때문이죠. 또 미국의 통화정책이 포크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워진 제도가 우드로 윌슨 대통령 때까지 유지되죠. 그러니까 미국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11대 제임스 포크 대통령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입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판매되고 있지만 지구상에서 딱 두 나라, 쿠바와 북한으로는 수출되지 않는 미국의 상품이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마시는 청량음료이고 또 미국을 이야기하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문화의 상징으로도 불리는 상표인데요. 이것의 달달하면서도 톡 쏘는 맛에 안 마셔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을 정도이고 나 이곳에 중독됐어, 중독이야 이런 말도 흔하게 나올 정도입니다. 무엇일까요?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세계가 함께 마시는 미국의 청량음료 코카콜라.
이것에 병마개를 따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달큰한 향에 짜릿한 냉기가 유리잔과 만나면 이런 소리가 들리죠. 취하게 하는 술은 아니지만 맥주나 소주를 마신 뒤와 비슷한 와 하는 반응을 만들어내는 청량감. 남북한 사람들의 김치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김치 빠진 밥상의 허전함처럼 햄버거에도 피자, 고기, 닭튀김은 물론이고 각종 모임, 스포츠 행사에서도 이 시원한 단맛을 주는 청량음료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코카콜라를 지나칠 수가 없을 텐데요. 코카콜라를 단순히 마시는 음료라고 하지 않고 미국을 상징하는 문화라고 꼽는 이유는 그 탄생의 배경과 발전 과정이 미국의 역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 상품 가치는 8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이어서 다섯 번째 올라 있습니다. 코카콜라 컴퍼니라는 이름 아래 생산되는 음료 상품은 무려 500개가 넘는데요. 명실상부한 세계적 기업의 대표 상품인 코카콜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약제사의 호기심이 만든 만병통치약 코카콜라.
때는 1879년 남부 조지아주 애틀란타시에 존 펜버튼이라는 이름의 약제사가 있었습니다. 1860년대 미국은 4년간의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후유증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통증을 줄여주는 약이 필요했고요. 약제사 펜버튼도 돈을 벌 수 있는 만병통치약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코카나무 잎을 사용한 약재를 쓰면 아픔도 잊고 기분이 좋아졌다더라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포도주에 코카나무 잎과 카페인 성분의 콜라나무 열매를 섞은 추출물을 넣어서 프렌치 와인 오브 코크라는 약수를 만들었습니다. 코카. 지금 코카인은 환각과 중독성이 강한 마약으로 취급되지만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카인 성분의 통증을 잊고 카페인이 머리를 맑게 해주니까 이 약술에 대한 입소문이 천리마를 탔던 겁니다.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1달러짜리 만병통치약. 1887년 어느 날에는 하루 700병 가까이 팔았을 정도로 대박이 났고요. 약제사 펜버튼은 소원대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펜퍼튼도 그 질주를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금주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투철한 유럽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 미국인 만큼 술이 각종 범죄를 일으키는 사회 악이라는 주장이 널리 퍼졌고요. 조지아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만병통치약에서 포도주를 빼는 실험을 했습니다. 과일에서 추출한 새로운 성분의 코카잎, 콜라나무 열매 성분을 섞어서 신제품을 만들었고 1886년 봄에 애틀란타에 있는 제이콥스 약국에 한 잔에 5센트짜리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미국 상품 코카콜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코카콜라.
사실 코카콜라는 처음에 이름 없이 무명의 약으로 팔렸습니다. 이 판매가 늘어나면서 회사를 차리게 됐는데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름을 붙이면 좋을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프랭크 로빈슨이라는 직원이 콜라나무의 초성인 알파벳 K를 C로 바꿔서 코카, COCA, 콜라, COLA를 제안을 했고요. 이후에 옆으로 흘려쓴 글씨체가 광고로 발표됐고 지금까지 코카콜라의 전통이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특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 코카콜라는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시카고와 댈러스, 로스앤젤레스에 원액을 공급하는 제조공장을 세웠습니다. 또 1920년대에는 중국, 홍콩, 필리핀,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유럽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특히 코카콜라가 세계로 뻗어나간 데에는 전쟁의 상황이 큰 몫을 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장에 배치된 미국 군인들이 코카콜라를 쉽게 마실 수 있도록 단돈 5센트에 공급을 했는데 그 기간에 공급된 것이 무려 50억 병. 효과적인 공급을 위해서 유럽 현지에 공장이 세워졌고요. 6.25 한국전쟁의 현장 한반도에도 미군을 통해서 코카콜라가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펩시콜라와의 맞경쟁에서 고전하던 코카콜라는 다양한 신제품을 계속 만들고 판매 전략을 구축했는데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누구나 공감하고 즐기는 특별한 순간의 음료라는 구호를 가지고 1928년에는 암스테르담 올림픽을 시작으로 월드컵 축구 등 다양한 국제 경기를 후원하면서 세계적인 기반을 쌓았습니다. 지금은 본국 미국보다 멕시코에서 소비되는 코카콜라가 제일 많고요. 인구대국 중국이 코카콜라의 아주 큰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코카콜라, 그 맛의 비결은?
130여 년 동안 꾸준하게 이어져온 코카콜라의 인기 비결,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비밀에 붙여져 있는 그 코카콜라 원액의 제조법을 주목합니다. 그 제조법을 담은 문서는 딱 한 부가 있는데 늘 비밀 금고에 보관돼 있고 내용을 아는 사람도 세 사람 정도에 불과하다. 이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비밀스러움이 사람들을 더 당기는 것일까요? 제조법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또 그 사실을 널리 알리는 전략. 남들도 다 알고 있는 코카콜라의 영업 비밀입니다. 아, 코카콜라에 아직도 코카인 성분이 있는 거야? 하고 궁금해하는 분이 계시네요. 1900년대 초에 코카인과 카페인이 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으로 판명나면서 그 즈음에 코카콜라 원료에서도 코카인 성분이 조용히 사라졌답니다. Enjoy the rest of your visit to the world of Coca-Cola. 여기는 코카콜라의 본고장,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코카콜라 박물관, 월드 오브 코카콜라 현장입니다.
A gentleman by the name of Dr. John S. Pemberton created the formula Coca-Cola and in 1890...
코카콜라에 관한 모든 것을 모아놓은 전시관으로 애틀랜타가 손꼽는 명소인데요. 2007년에 문을 열었는데 한 해 2,3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코카콜라의 탄생 이야기, 코카콜라의 변천사, 제조 공정, 코카콜라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히 세계 각국에 시판되고 있는 100여 종의 제품들을 대륙별로 모아놓고 누구나 마음껏 마셔볼 수 있도록 한 시음관. 사람들을 코카콜라 세계에 빠져들게 하는 공간입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